다순절 제5주, 오늘을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죠. 5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어느덧 이 사순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화해란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하죠. 그러고 보니 화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화해가 절박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기를 촉구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한 4부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국 드라마인데요.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1시간 한 화를요,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편집점이 없는 거죠. 계속 그 촬영을 하면서 그 배우들은 끊김없이 연기를 해냅니다. 그래서 마치 나도 그 촬영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사실성을 재현한 게 이 작품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서두에 이런 질문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영민하고 수줍으며 평범한 당신의 13살 아들이 살인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은요, 뭐 유쾌한 작품도 아니고요. 뭐 심리 서스펜스, 뭐 반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작품,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은 이 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성 혐오가 그 수위가 선을 넘어가고 왜곡된 남성성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 이 10대들의 교실, 그리고 10대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문화에 어떤 섣부른 대안이나 또 어떤 섣부른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현실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천천히 되짚어보는 작품입니다. 작품이 다 끝나고 나면 숙제를 얻은 것 마냥 아주 마음이 무거워지는 작품이어서 밝은 마음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저는 한번 분석해 보자면 이런 현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상당수의 노령 인구 중에 여성들이요, 사회적인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언가를 훔치거나 일부러 잘못을 저지릅니다. 일부러 감옥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의 원인 또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웃나라 일본 그 상당수 노령 여성들이 그 중에 한 재소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교도소를 무엇으로 묘사했느냐면 교도소를 오아시스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친구도 있고 또 식사도 제때 나오고 도움과 돌봄까지 제공되는 오아시스 같은 곳, 안식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초연결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파 신호만 연결되면 지구 반대편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필요하면 또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저마다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팬데믹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고 외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제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 한켠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령 인구만큼, 아니 그보다 더 외로운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OECD에 가입된 국가 모두에서 팬데믹 이후에 내가 외롭다라고 응답한 1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몸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롭고요. 비만보다는 두 배나 더 해롭고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는 것만큼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전 세계적으로 그 외로운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 웹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와서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 폭력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을 가져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를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립된 사람들은 인종주의 공격이나 어떤 혐오 발언, 음모론이 계속 그 안에서 유통되면서 전통적인 소통 방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마저도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닌 그냥 소비자로, 돕는 사람이 아닌 투쟁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 가정에 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살인범으로 이제 몰린 거죠. 그런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부모와 소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의 방은 늘 열린 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의 방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집은 안전하니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버릴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문제들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루빨리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이 이 근원적인 죄라고, 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화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죠. 자, 인간과 인간 사이 역시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인간은 땅을 일구어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역시 단절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분열됩니다.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까지도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모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자연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외로움의 시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화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화두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화해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재차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예컨대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이 먼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아마 예상했던 건 감격의 재회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로부터 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본다면 바울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추천받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개척자이자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이 바울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운운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로 임명받고 추천받은 사실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 중 몇몇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의 주장을 굳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바울 앞에서 당신은 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모욕을 주었던 겁니다. 극적인 화해의 상봉을 기대했던 바울. 이 바울로서는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일단 그 자리를 뜹니다.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마게도니아와 에베소로 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결판을 내고 싶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배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고 활동하는 사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5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있는 사람이었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화해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자기의 사도권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어서 계속 20절 말씀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화해하라, 화목하라 라는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라게테. 이건 카탈라소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완벽하게, 원뜻에 맞게 번역해 보자면, 화해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됩니다. 신약에서 이 화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바울이 유일하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화해하라라는 말에는요, 이 단어는 디알라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카탈라게테랑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인간은 이 화해의 직분을 받았지만 화해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단지 그 대상일 따름이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절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절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신이라는 게 본국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해의 손을 내밀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화해에 참여하라, 그걸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일 때에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죠. 그 화해의 길을 여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길에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이들을 불러서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직분은 화해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제가 없죠. 그렇지만 부를 때 편하게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우리 모두의 직분은 화해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화해자와 좀 인사 나눠볼까요? 뭐 조경현 화해자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박주영 화해자님 감사합니다.
화해자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게 부르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화해자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화해자라는 직분을 섬김의 직무라고 해석했습니다.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자로 살아간다는 건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자연과의 사이에서도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졌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또 이런 회복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자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7절과 2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화해 공동체입니다. 저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대화하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메마르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이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누릴 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분, 경영이 녹록지 않아서 경제적 위기에 떨어지신 분,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게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면 형편은 더 심각합니다.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 잠시 쉬는 곳도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노숙자들, 산불로 집과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진으로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프랑스 떼제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로조 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 분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웃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은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가 또 목사라는 사람이 이웃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도 수많은 분리가 존재하는데 감히 이웃사랑과 용서를 말하다니요. 이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조직체와 다른 점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건 서로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곧 화해지요.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도 보이지 않은 많은 갈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목회자인 저도 먼저 변하지 않고는 이 화해를 감히 말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남아공 성공회 주교였던 데즈먼드 투투 주교가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이 하나님께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일상이 쌓여야만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단 한 번의 화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신과 화해하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주변을 보면 눈꼴 사납고 기분 나빠서 섬기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과는 절대로 화해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외로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년의 시간에 그 아이가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또 다른 외로운 아이를 해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외로워집니다. 모두가 외로워진 곳, 하나님이, 자연이, 이웃이, 내가 외로워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자매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공동체가 이토록 외로운 이들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사실 못 박혀야 할 것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기대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또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나 자신과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고 화해자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주신 그 화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